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을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무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만약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100번을 설교하고 수천번을 설교한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무리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반응하고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선포할 때에 그것의 무리들이 반응하여서 회개하며 세례받으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세례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한 자가 회개했음을 사람들 앞에서 알리는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제는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그러한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 고백,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겠다, 나의 인생 핸들을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지적인 만족이나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돌이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중심으로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돌이킴으로써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삶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신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러한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다. 선언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나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넘어서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있어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제는 나 중심으로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삶의 모양이, 그 흐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성도들에게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를 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반응하여 성령의 역사심에 반응하여 회개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워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반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그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들 가운데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세례받으며 예수님과의 연합토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었던 그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로 한몸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연합을 이룹니다.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함께 있었다. 다 함께 있었다. 여러분 혹시 뉴욕 맨하탄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 시간에 가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다고 하여서 그게 44절에서 말하는 다 함께 있어 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44절에서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함께 있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겠죠. 세상에서 갈 제일 잘생긴 머리통, 힘센 팔, 빠른 발, 다리, 이것이 있어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교회가 함께 있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생명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생명 유기체가 되었다. 그냥 모여있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생명 한 덩어리로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흙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질 때에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인 무리 가운데에 그 성령님의 역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된 우리가 각 개개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각 지체가 한 몸, 한 생명을 이루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 태어난 아이는 약 3kg가 안 됩니다. 한 5파운드? 뭐 그 정도 되는데 아주 작아요. 그런데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차는 거 아십니까? 발길질을 해요.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팔다리조차 생기기 이전에 자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 않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을 발산합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엄마로 하여금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고 쉽게 만들고 자기가 더 자라기 위해서 엄마로 더 쉬게 만들고 엄마로 더 자게 만듭니다. 이 존재감이 엄청나요. 그리고 태어납니다. 태어납니다. 조그만 녀석이 눈, 코, 입이 다 있어요. 조그만 손인데 거기에 열 개의 손가락이 있고 조그만 발에 그 열 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신비로움이고 경이로움이고 감동입니다. 물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아이는 잘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자라요. 건강에 이상 있지 않은 한 자라게 됩니다. 여기 혹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차츰차츰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기까지 15년, 2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이 걸려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그런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성장한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장하고 있냐?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런 질문들을 자주 던집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특별한 사랑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무인 무리가, 무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에는 다이나믹함이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함이 있고 새로운 생명을 맺는 그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명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47절에 보면 그러한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으로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열매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무리들을 한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고 이들을 성장시켰고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구원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숙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숙한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공동체를 비춰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성장함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열매 맺는 모습이 있는가? 어떤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생명의 잉태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는 계속되는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 없음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성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지금은 좋아 보여도 그게 다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가짜 꽃입니다. 향기도 없고 더 이상 열매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냥 상관없는 그냥 모래와 같은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함께 있어 한 몸을 이루고 생명 공동체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들이 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성령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동체를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누구도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나 되게 묶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한몸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을 뿜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공로가 쌓여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껏 우리를 붙들어주셨고 그 성령님이 앞으로 우리의 걸음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자신의 임재와 역사함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났다, 행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안진메이가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메이가 일어서는 일을 경험해요. 나면서 태어나고 난 이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죠? 어떻게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할 수가 있죠?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것은 한두 명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귀신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던 것에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기적과 표적이 드물게 나타나느냐. 성령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날까요?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저도 이미 답을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차원에서 그렇게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대답은 물론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기적과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를 전해주시는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선교 기관 중에 O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OM 선교 기관에서 파송받은 두 명의 선교사님이 알제리로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각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처의 산악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 근처 산악 지역에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전한 사람을 다 죽인다 그러는 소문이 있어서 그냥 소문인지 진짜로 그런 건지 아무튼 아무도 복음 전한 사람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안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쯤 왔을 때 위에서 갑자기 총을 맨 세 명의 젊은이가 달려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죽었구나.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이 다가와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가져온 비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져온 비밀 메시지를 말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세 명의 이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백인 두 사람이 너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동시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는데 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세 명이 친구인데 나 이런 꿈 꿨어. 그래 나도 이런 꿈 꿨어. 나도 이런 꿈 꿨어.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백인 두 사람이 올라오는 걸 보고 쫓아 내려와서 비밀 메시지를 들려달라. 이에 선교사님들은 복음 메시지를 전했고 이것에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에도 그 산악지역에도 교회가 생기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3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더 최근에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3주 전에 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피곤하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앞에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노인 가운데 그 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강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하라고. 그래서 그 노인분을 위해서 현지 언어로도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영어로 그냥 기도해 주고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연락이 온 겁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 노인분이 원래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다리가 완전히 깨끗이 나와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잔뜩 보따리를 쌓아놓고 막 그 얘기를 풀려고 그러더라고요. 됐다고 됐다고. 오늘날에도 성경이 기록된 동일한 기적과 표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선교 현장에서는 오늘날도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왜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그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시, 완전히 정리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표적들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인입니다. 그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다 하여도 기적이 나타나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기적과 표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 이 계시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기적을 봄으로써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초대교회나 아니면 선교 현장 가운데서는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BM 공동체 가운데서는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읽어야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참 모세 오경을 읽느라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특별히 많이 뒤처지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행적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요즘은 거울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을 땐 거울 보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청동을 닦아서 그것을 통해서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흐릿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렴풋하다는 거죠. 선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기적과 표적이 아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말씀의 적용과 말씀의 역사함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심을 경험합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지난 수련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냥 재미있다 좋다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기쁨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 하나님께서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사역을 시작할 때쯤 뭐 힘든 일들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슬픔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지난 수련회 가운데 그 기쁨을 경험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슬픔들을 이 기쁨으로 바꿔주셨구나. 여러분 별로 감동스럽지 않죠? 원래 남이 응답받은 건 별로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감동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응답과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이 경험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 순모임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런 나눔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원이 내가 이번 주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면서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기다렸다 옆에서 또 치고 들어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나에게 주셨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그 모임이 얼마나 기쁨으로 넘치겠습니까? 그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고백과 그런 나눔 가운데서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말씀의 적용과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기록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무리들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며 제3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며 동시에 그 무리들이 한 몸으로 한 생명체로 다 함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공동체 가운데는 성장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공동체라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함과 열매 맺음. 그런 역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통해야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셨다면 그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묶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맺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패터슨으로 우리는 필라 그 지역으로 또한 페루 와라스와 리마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무리들을 모래알과 같은 그 사람들을 한 생명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성장케 하였고 열매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장과 생명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말씀과 말씀의 역사, 말씀의 적용으로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